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였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한 일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앞성한 신앙의 선배들이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정사 안에서 이 내용을 문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내어 그들의 정사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2017년도로서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예배라는 것을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침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적합한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은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 강도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오늘 저는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허물어진 교회의 영적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2편 표제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요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만을 놓고 보면 이 시는 한 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뢰는 탄원의 시로 보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제가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컵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극심한 곤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겨난 슬픔과 탄식이 불이즘으로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정서를 시편 102편에 담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내용, 이 시편 102편의 내용을 참회시로 분류를 했습니다. 150편에 총 한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2편은 다섯 번째 참회시로 이해하고 130편과 143편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참회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102편을 참회시로 분류를 했는가? 그것은 이 시편 안에 신이 고통스러워하는, 특별히 병으로 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다 라는 이 표현이나 이어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라는 표현, 그리고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 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이 시인이 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가, 그 질병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시로 102편을 분류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 안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정서가 이 시편에 물씬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전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실제로 참회시로 분류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고난과 그로 인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른 표현들이 12절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다가 11절을 끝내고 조금 쉬었다가 12절을 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분들은 인식하실 것입니다. 물론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공관 사정을 기도로 아래는 1절부터 11절 이 전반부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12절 이후부터 시온의 회복을 강구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스케일이 매우 장중하고 매우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내용을 단순한 한 개인의 참회시로 보는 것은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절부터 11절에 나라고 1인칭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는 누구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나는 바로 12절부터 28절까지에 묘사되어 나타나는 시용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서의 나, 공동체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1인칭으로서의 나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로 시편을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왜 시인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과 그 다음에 가장 우선적 행위는 다름 아니라 하는 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정소로 듬뿍 적셔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이런 정서 없이 이성적인 지혜를 따라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요 그 말씀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정서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적어도 시인과 같은 깨어진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이런 내용들,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분히 저희 연산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읽고 개혁주의 신앙 서적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은 많은데 반해서 하나님께 안타깝게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들은 그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로서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 목사님이 담임으로 간 고창성북교회 갔는데요. 저희가 늦게 잠을 잤어요. 사실 한 1시 정도 잤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한 5, 60명이 빡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지적으로 더 타고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읽게 되면 머리는 커지는 반면에 마음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은희 개혁교회를 지향한다는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래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를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교정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생활 자체까지 비난해서나 혹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개혁주의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알지 못해도 그의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관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는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시면 한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죠.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신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검색을 하면서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어도 시편에 몇 편에 들어있는지를 제가 다 세워봤어요. 150편의 시편 중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편은 총 32개였습니다. 5분의 1 이상이 시온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신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 집, 우리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시온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온이라는 단어가 네 번 등장하고 있지요. 13절, 14절, 16절 그리고 21절에 각각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시온에 베푸실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러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왜 시인은 그처럼 탄식하는가? 바로 자신이 지향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교회적 현실, 이 시온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태초의 낙원이요 에덴 동산입니다. 시온은 시편 46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48편에 의하면 거룩한 산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큰 왕의 성이라고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믿는 자가 피난할 피난처요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약하자면 시온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간과 장소 안에 거하기로 택하신 곳이죠. 나중에는 시간과 장소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토록 영원한 시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시인이 이처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이 1인칭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시온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볼 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라는 이 표현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곧 시온의 황폐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적인 황폐함 때문에 시인은 지금 안타까워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조국 교회 교인들 중에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교회적 형편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인들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뭘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이가 모태를 떠나서 건강할 수 있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가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제대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한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죽고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조국 교회 가운데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묘연한 일이에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서 설교도 들으시고 또 인터넷 서점에 신앙서적들을 주문하여서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머리는 상당히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다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빠르겠으나 정작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 책임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에 속하면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다른 어떤 소명이 없는 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입맛에 자기 귀에 좋아 보이는 말씀들은 들으려고 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머리는 커가고 그러면서 정죄와 판단에는 능한 이런 아주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시온 백성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지양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 교회 부족하지만 그냥 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다면 그냥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씹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다 그냥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건질 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요. 뭐 교회 뭐 세습했다. 그다음에 이성 문제, 재정 문제 계속 터지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사업만 잘 되면, 내 자녀만 잘 자라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시온, 즉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세워지는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았는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처럼 시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통스러워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핍박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신자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럼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적 상황을 자신에게 투영시켰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이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 내 사업만 되면 되고 자녀만 잘 자라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더욱 그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데서나 얼굴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얼굴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내미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아버지 노릇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 자녀를 바라볼 때 얼굴을 그냥 돌려버리는 것은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네 잘못을 용서를 빌고 돌아와야 된다. 그 사실에 대한 암묵적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쳐다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든 보고 있지 않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시편과 선지자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부재할 수 있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그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 중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황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는 이 간구는 바로 이런 사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대는 자예요. 시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자세하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데 어떤 질병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는 것처럼 신이 어떤 문제를 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3절에서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했다 그리고 내 뼈가 쑥같이 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말에 뼈가 녹는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내 뼈가 탄다라는 표현은 없죠. 그런데 시인은 불을 지피는 화로에 어떤 것이 타는 것처럼 내 뼈가 그렇게 지금 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불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어둠 속의 연기처럼 자신의 인생이 시들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탈진해서 맛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뭘 먹는가? 재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시온의 황폐함, 하나님의 교회의 황량함, 바로 그것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종일 시온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들이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이 시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놀리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욕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패러디했다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용했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칼에 손이 베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혼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 흔히 말하면 패대기를 쳤다 그 말이죠.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정서 중에 하나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입양아들이 자라나고 난 다음에 간혹 부모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버림받았다는 그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부와 생모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해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지요. 시온의 황폐함을 시인은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매우 어려운 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폭죽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내 연봉이 좀 올랐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신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는 광야에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 그렇게 흐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일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아시게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본래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것입니까? 주는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주는 항상 계신다는 이 말은 존재론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항상 계신다. 그분은 항상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영원토록 앉아 계신다는 말인데 앉아 계신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라고 고백하지요. 우편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은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오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애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상이하다 보니까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본래 1절부터 11절까지 또 하나의 시편, 그 다음에 12절부터 28절까지 또 하나의 시편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 기도였는데 공중 기도로 확대 수정한 표시가 난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편을 짜맞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3권은 73편부터 시작해서 105편으로 끝이 나는데 73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73편의 내용이 뭐죠? 허무와 인간의 그 좌절, 낙심, 특별히 신자의 낙심을 노래하지요. 어떤 것입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무병장수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73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만 바라보면 그저 그냥 악인이 무병장수하는 것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74편을 읽어보시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교회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시편에다가 써놓은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02편은 마치 73편과 74편을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차원으로 성화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함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점점 가정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 뭐 요즘에는 막년회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송년회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행사도 대개 언제 갔느냐. 금요일날 저녁에 가지면 민폐 끼치는 거예요. 목요일 아니나 아니면 금요일 점심 때 끝냅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사회가 매우 가정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 제일 위쪽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표가 붙어 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쓰면 뱉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차버려요.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탓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교회는 황량해져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보세요. 저희 교회는 구역 모임이 비교적이 아니라 제법 잘 되는 교회예요. 제가 늘 가르쳐서 여성들은 가능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모를까 집에 계십시오. 그래서 한 70%는 구역예배 다 드리죠. 근데 보편적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는데요. 다들 뭐 돈 벌러 나가요. 정말 먹고 살 게 없습니까? 정말 입에 풀칠하기가 힘드세요? 그렇지 않죠, 대개.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많이 갖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은 뭔가요? 시인은 이런 교회적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갇힌 자라는 표현도 나타나고요. 죽이기로 정한 자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보여요. 시온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처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놓은 것입니다. 갇힌 자요 죽이기로 정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순간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의 내용의 반전이죠. 11절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그 사실로 인해서 각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뭐가 잘 되고 뭐 좋은 소식을 좀 듣게 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대대 계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항상 시간은 꺼내 쓰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자라고 제의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은 시간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표현, 그리고 23절에 내 날을 짧게 하셨다는 이런 표현, 24절에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다 뭘 보여주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순간성과 불완전성의 한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곧 기회인데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는 교회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시간이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에 제가 고3들 오라고 우리 임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문자 다 보냈죠. 그죠? 근데 문자 받은 이 학생들 중에 저희 교회 3살, 4살 때 온 친구들이 있어요. 17년이 지났거든.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학생으로 부름받았죠, 그죠? 우리 합신을 세운 박윤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죽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죽음도 순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 학생들은 거의 1시, 2시 이전에 자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해도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최선의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직은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다. 그 말은 나는 어느 정도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10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세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10년이 뭡니까? 이제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그 선고를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해가 기울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해는 금방 져버립니다. 우리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바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건강히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이 늘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줄어들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다. 일시간에 다 지나가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도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기를 하루에 20, 30개 들고 푸시업을 100개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부르시면 그 체력훈련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한 해 동안 보냈습니다. 내 날, 주의 연대라는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내 날, 그죠? 23절에? 주는 연대, 연대라는 말은 해년이라는 뜻이에요. 한 날과 연을 비교하면서 그분의 영원성과 인간의 순간성을 계속 대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 가운데 위로가 있다면 뭐가 위로일까요?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이 청춘처럼 그렇게 변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머리는 쇠해지고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고 저도 예전에는 뭘 붙들면 떨어뜨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뭘 이렇게 붙들고 뭘 하다가 깨어져서 컵이든지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참. 그리고 설교 시간 제가 설교를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름도 막 바꿔서 부르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24절에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죠.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오전 성경부 시간에 셈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셈에게 복을 주시는데 딱 하나예요. 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오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연합되면 유한성에서 영원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순간성을 대조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통의 강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혼과 비교하면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 목전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수천 년 지나간 어제와 같아요. 금방 지나버렸습니다. 왜 신이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이 이야기만 하려고 함이 아니고 이런 유한한 인간성 안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영원에 비교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의 사실을 우리로 알도록 하여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너끈히 이겨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 어려움들, 답답함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도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서 반딧불은 그 존재도 없습니다. 태양빛 아래 반딧불, 제가 반딧불 봤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태양빛 아래서 반딧불 하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시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바로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중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은 기억에서조차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신재 성도님이 등남을 해서 일산병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둘째 낳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셋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신자가 교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사실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온을 궁휼히 여기신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씹고 짓밟고 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시온을 궁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가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일 때는 우리 교회라고 말했다가 마음이 좀 상하면 이 교회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못 배워도 부모입니다. 자녀가 대학 공부해가지고 수학 공식 모르는 부모를 만약에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그런 자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가 아무리 자라도 교회 안에 갓난아이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함께 가고 함께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틀린다고 해서 헤쳐모여 그러면 짝짝꿍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참된 교회를 읽고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몇 년 지나 보세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화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 개척한 지 17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세 분이 전부 다 화성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27년 동안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적어도 또 그 외에도 뭐 몇몇 가정들이 있죠. 개척 때부터 지금 계속 함께 있는. 물론 저도 부족하고 교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완벽한가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지내왔다면 아, 그래도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그 일에 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쏴다닐 수 있고 이런저런 행사에 갈 수 있습니다. 맛난 음식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일은 여러분이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다른 이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에 설복당한 영혼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성화되지 않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연합체죠. 커뮤니티입니다. 그런 교회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단축시키는 인생의 삶을 그냥 소멸시키는 이런 일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나타나고 있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오래 믿었든 조금 믿었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다 형제지체로 서로 감싸안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천상에서 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지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였는데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떤 무리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나온 무리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런 소망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래놓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시인이 시온의 티끌에도 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티끌조차 거기에 정을 느낀다.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라도 사랑하고 아끼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 행편이 어떻습니까? 근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언제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은 세상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다운 성격을 뚜렷이 드러낼 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싫어하면 도대체 교회는 누가 아끼고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궁휼히 여기신 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열심히 시온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저 찌르고만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인은 기도하잖아요.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다. 20절에 탄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야 28절에 결론이 뭡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게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의 표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십시오. 크게 빗나가지 않고 교회가 적어도 이런 정도로 내용을 가지고 서가면 여러분들 목회자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저거 다 입대고 개인 의견 다 말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현저하게 빗나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직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알 수 없이 우리가 개인적 상호 권면과 때로는 책망까지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이 구절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오늘 본문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존재가 누구냐?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인이 강구하는 존재, 부르짖는 존재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공동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끼셔야 돼요. 교회를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교회가 교회다기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고 봉사하셔서, 제가 죽고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10대들이 저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혹시 이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의 강단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신자가 세워가는 그 아름답고 견고한 시온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한 시인의 몸부림치는 듯한 그 고통과 탄식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그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는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에 매여서 정작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양자될 것 곧 구속의 날을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 세계는 다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사실은 대부분은 병이 낫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그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썩어 없어질 그것을 모으는 일에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를 다 소진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신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신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